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여기까지 오려고 굉장히 어려운 길을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이렇게 팔까지 부러졌는데 예, 대덕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었겠죠? 네, 절대로 조심하면 안 됩니다. 네, 저희가 이곳에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참 부담스럽습니다. 성경 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예, 8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수양에 오시면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보고 마음을 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마음을 좀 열고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1978년 11월 제가 태어났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사진. 너무 귀엽죠? 예. 제가 태어났을 때 이제 내려주세요. 너무 오래 뛰면 민망해서. 예, 지금이랑 너무 다르죠? 예, 죄송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은 이 기쁜 소식 선교회에 계셨고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기쁜 소식 선교회 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자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너는 어릴 때 굉장히 귀여웠는데 그러면서 교회 애들이 영주 보러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절 보러 교회를 왔대요. 믿어지세요? 대답 안 하시고 웃기만 하세요. 저도 잘 안 믿어지지만 그때 제가 참 인기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어릴 때 자주 들었던 이제 노래들은 이제 내형의 노래, 이제 교회에서 들었던 노래들, 그리고 또 뭐 박옥수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 또 뭐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 수양회. 제 기억으로 수양회가 한 번은 7차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1차에서부터 7차까지. 그래서 방학이 시작 땡 하면서 이제 수양회를 갔어요. 월요일부터 그때는 토요일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집에 갔다가 또 짐 싸서 2차 수양회 가고 토요일 했다 또 집에 와가지고 일요일하고 3차, 4차, 5차, 6차, 7차 가고 나니까 개학이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랬던 기억이 아직 납니다. 여러분들은 참 너무 좋은 시대에 지금 계셔가지고 저는 아버지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아까 기도하셨던 목사님 계시죠? 네, 그 목사님 저희 아버지세요. 지금 구미에 계십니다. 네, 기도하신 목사님은 박정수 목사님, 사회 보신 목사님은 박희진 목사님, 저는 박영주입니다. 제가 아버지가 이게 사역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많은 그런 느낌과 깨달음이 왔습니다. 어떤 깨달음인지 아세요? 나는 절대로 목회를 하면 안 되겠다. 이 어려운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맨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죠. 말씀 전해야 되죠. 교제해야 되죠. 어려운 일 있으면 형제자매님들 또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저도 교회에 있으면 하루에 정말 카톡이 한 500개에서 한 700개 와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이거 확인하고 답하고 이렇게 하는 그걸로 이야기하고 그것만 해도 이제 하루가 다 갈 정도로 한 번씩은 새벽 3시에 이렇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지금 교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새벽 3시인데. 아, 예. 그 지금 교회로 오세요.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옷 입고 내려가 보니까 이제 밑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4시까지 이렇게 교제하고 이제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봐도 목사라는 이 그 직업이라고, 직업은 아니지만 이 직업이라는 것은 나한테 너무 안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보면 진짜 사람이 신령해진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꿈나라에서 성경을 보면 막 이렇게 많은 환상을 보고 이게 막 꿈속에서 헤매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헛소리 하신 적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자가 맛있고 햄버거가 먹고 싶어요. 기도하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으시죠? 저는 여러 번 있어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지? 이제 생각이 들 때도 많은데, 아무리 절 봐도 나는 목회 같은 건 하면 안 되겠다, 너무 어렵고 힘든 거야. 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교회 장로님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왠지 멋있어 보이잖아요. 돈도 많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교회 이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뒷받침하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이제 하면서 저는 좀 많이 삐뚤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많이 하고 또 부모님한테 거짓말도 많이 하고 무슨 거짓말 했는지는 다 까먹었습니다.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도 다 까먹었고 제 기억에서 다 지워버렸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던 걸로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제가 저는 그때 LA에 미국 LA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선교라고 계셨고요. 한국에 이제 7월 달에 있는 한국의 세계 대회를 나왔었는데 그때 박옥수 목사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때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제가 아버지랑 좀 사이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엄하셔? 그런 생각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저를 오해하시는 것도 참 많은 것 같고 그러면서 좀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세계대회를 참석하면서 제 마음에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해 주셨냐면 예수님이 먼저 38년 된 병자를 사랑하셔서 그 병자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셨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했고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고 이제 그해 여름에 멕시코에 대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아버지랑 같이 이제 그 집회를 참석을 했어요. 첫날 밤 이제 잠을 자는데 저랑 아버지가 같은 침대에서 잤습니다. 저희 가족은 조금 특이해요. 저희 가족은 이렇게 대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다 통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는 항상 여보, 알았어. 이제 그런 거. 항상 여보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 항상 알았어. 딱 갖다 주면 어 그래. 이제 여보 그럼 이제 또 딴 거 갖다 주고. 이제 그런 가족 있잖아요. 아버지가 영주야 그러면 네 하고 딱 갖다 드리면 어 그래. 이제 거의 이제 텔레파시로 통하는 수준인데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집에 들어와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텔레파시를 이제 해석을 할 수 없으니까 처음에 좀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 영주야, 너 선교학교 가는 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면 안 된다고. 나는 가지 말아야겠다고. 그래서 그 안 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생각해 본 적 있잖아요. 그래서 예 했어요. 그리고 그냥 이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제가 아침을 먹으러 이제 숙소에서 일어나서 나가는데 어떤 장모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아, 영주 박형제 그러면서 잘했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도 저한테 오시더니 아, 영주야 너 정말 잘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한 사모님이 오시더니 아, 영주야 너 정말 좋은 결정한 거야. 그래 훈련 많이 받고 와 그러시는데 이제 그때 이제 사태가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아 이게 내가 아니라고 지금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 예가 아니라고. 근데 이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에게 이게 이야기가 돼 있는 거예요. 아, 이거를 이제 박옥수 목사님, 또 다른 목사님, 또 사모님들, 장로님들 전부 다 이제 제가 선교학교 간다고 다들 좋아하시고 제가 그렇게 선교학교 갔습니다.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뭐 신령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잘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정말 얼떨결에 저는 사역자 안 되고 장로 되려고 했는데 장로도 안 돼보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어처구니가 없다 싶을 때도 있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선교학교를 가서 뭐 잘못도 하기도 하고 책망을 듣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 7년 거의 8년 정도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근데 8년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는 마음이 참 많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2년, 3년 정도는 나는 더 이상 사역을 못 하겠다. 나는 처음부터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역이라는 건 이게 뭘 하면 하나님이 도와야 되잖아요. 제가 근간에 정말 신기한 일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어떤 이제 자매님한테 그 결혼한 자매님이에요. 부인 자매님이신데 아이가 없어요. 한 8년 정도.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세계대회 이제 준비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자매님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자매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자매님 저랑 같이 일하면 아이가 생길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는 실제로 제 마음에 그런 진짜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복음의 일을 하면 왜 아이를 안 주시겠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자매님 저랑 같이 이 일 같이 해요. 그러면 아이 생길 거예요. 그러다 이제 자매님이 이제 어린이집에 일을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저랑 같이 이제 그 세계대회 총장포럼 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초부터 이제 다 하고 저는 완전히 잊었죠. 제가 뭐 저는 아이가 셋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12월 거의 말이 됐는데 그 자매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8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가 생겼다는 아니 그 어떻게 됐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이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올해 작년이죠. 작년 초에도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어요. 저희 교회 1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던 그 형제님 부부가 계세요. 그리고 자매님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교제도 받고 믿음도 가졌는데 아이가 안 생기네.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오세요. 형제님만 나오시고. 그런데 이제 제가 실버 워크샵을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올해는 우리 박 형제님이 아이를 가지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많이 든다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그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때는 또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근데 진짜 신기한 건 그게 이제 3월달이었는데 6월달에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자매님이. 10년 동안 아이를 못 가졌는데 신기하죠?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이 작은 게 보이는데 95% 아기집 같다는 거예요. 5%는 피가 고여 있을 수 있다. 그래서 2주 후에 와라. 2주 후에 가보니까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2주 후에 오면 초음파로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2주 후에 갔는데 정말로 이제 심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제가 막 말하면 그대로 다 돼요. 아이를 가지겠습니다. 그럼 아이가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겠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되는 것도 안 되고 제가 하면 뭐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이 사역이라는 걸 못하겠다. 나는 더 이상 할수 없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제 마음이 많이 어려웠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일을 안 하시지. 믿음이 없다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내가 말씀을 믿지 않고 생각을 믿는 거잖아요. 생각은 어디서 오는 거지? 사단에게서 오는 거지. 그럼 내가 사단을 믿고 있으면 난 사단의 종이네. 하나님 날 싫어하실 거야. 이제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비 오는 날에 밖에 나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밖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 꼭 하나님이 야, 너 같은 놈은 쓸모없어. 그러면서 정말 천둥에 맞을 것 같은. 그래서 정말로 비 오고 그러면 밖에 안 나갔어요. 집에 이렇게 있고 나가지 않고. 제가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제 마음이 정말 많이 힘들었었고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지내는데 이제 박옥수 목사님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저보고 한국에 나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넌 나와서 나랑 같이 일하면서 나한테서 믿음도 좀 배워라.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거의 한 두세 달 동안 제가 아침 8시, 거의 8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하루 종일 거의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 교제하실 때, 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한 3개월 정도 말씀을 그렇게 계속 들었고, 첫한 3주 정도 지나고 났는데, 2, 3주가 지났는데, 참 신기한 일들이 제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에, 이 말씀이라는 게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마음, 제가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는 걸 제가 봤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사람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나는 작은 생각에도 어려워하고, 나는 많이 두려워하고, 나는 많이 힘들어했던 사람인데, 이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저는 가만히 그냥 앉아서,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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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하고, 그냥 그렇게 한 2주, 3주?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란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제 마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들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하셔야 되는 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을 연다라는 건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들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저희는 마음을 참 많이 닫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빛이라고 하잖아요.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어렵다, 내 마음이 힘들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지 못하는 생각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애지 못하는 어두움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생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어렵고 어둡고 힘들다고 하면 그것은 딱 한 가지, 내 마음이 지금 닫혀있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개구리 아시죠? 개구리는 체온이 되게 낮아요. 저온에서 사는 그런 동물입니다. 하지만 개구리는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날씨가 더워지면 체온도 따라서 이렇게 변합니다. 그냥 사람은 36도 5부라는 그런 이제 체온을 유지하지만 개구리는 체온이 계속 변해요. 여러분 개구리를 혹시 이게 물에 넣어가지고 그 물을 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개구리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뜨거운 물에 가면은 개구리는 막 도망을 가요. 뜨거운 물이 싫어서. 근데 차가운 물에다 개구리를 넣고 그 물을 끓이기 시작하면 이게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잖아요. 그럼 개구리는 자기 체온도 변하기 때문에 뜨겁다고 느끼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물이 끓을 때쯤 되면 이제 알맞게 익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개구리탕이 되는 건데, 개구리는 이제 영어로 boiling frog syndrome이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개구리를 끓는 물에 넣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 거냐 하면 그냥 바로 뜨거운 물을 만나면 사람들은 아 이건 뜨겁다, 이건 위험하다, 이건 경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냥 서서히 변해가는 거죠. 서서히 변해가는 환경에서는 저희가 많은 부분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을 할 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저희 삶에서 저희들 마음이 꼭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참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 삶 속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려움이 올 수 없잖아요. 그냥 더울 수 없고 그냥 추울 수 없고 그냥 갑자기 바람이 불 수도 없는 거고요. 이런 일들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우리 주위에 내 마음에서 이런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저희들은 그것을 허용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심홍섭 전사님이 계세요. 심홍섭 전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진짜 장난도 많고 장난기도 많고 또 말도 잘 안 듣고, 여기 보시면 손바닥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보이시죠? 돌 앞에 아주 장난기가 많아 보이는 그분, 이제 지금 심홍섭 전사님 이제 젊을 때 사진이에요. 이분이 정말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나와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구원을 받고 이제 아주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사모님이 되게 예쁘죠? 그 존사님도 잘생겼죠?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잘생기셨는데. 네, 이렇게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끊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에 처음 이제 술을 이제 마셨답니다. 그냥 이렇게 술집에서도 마시고 또 산에나 들에 가서도 마시고 이렇게 보이시죠? 즐기고 있는 모습. 네. 침 삼키는 분들 안 계시죠, 앞에? 네. 빨리 없애주세요, 사진. 네. 술을 마시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서 하루에 얼마나 마시냐고 물어봤어요, 저희가. 뭐, 여섯 병도 마시고, 소주 여덟 병도 마시고, 그런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년이 지나서 또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네, 뭐, 소주 한 여덟 병도 마시고, 열 병도 마시고 그랬다고. 그리고 또 한 1년이 지나서 또 똑같은 질문 하니까, 소주 10병도 마시고, 그건 이제 집에서 마신 거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 또 술집에서 마시고, 이게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소주 한 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앞에 있는 학생, 소주 한 병 얼마예요? 몰라요? 소주 한 병 편의점에서 사면은 한 1,500원 하죠? 누가 대답하셨어요? 네, 보통 할인마트에 사면은 이제 뭐 1,000원 정도, 1,200원 정도 하는데 편의점에서는 1,500원 한대요. 제가 샀다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1,500원짜리 소주를 10병을 마시면 15,000원이잖아요. 1년 거의 내내 그렇게 마셔요. 그래서 300일을 마시고 그렇게 20년을 마셨어요. 그럼 소주값만 계산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9,0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소주만 마셨겠습니까? 안주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제가 계산을 하는데 이게 20년 동안 도대체 얼마를 쓴 거야. 적어도 한 2억에서 한 3억은 술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한 거예요. 술만 안 마셨어도 집 한 채는 사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술을 마시면서 굉장히 이제 점점 사람 온순하던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하고 또 술주정도 심해지고 이제 그랬습니다. 사모님 얘기로는 한 집에 1년 3개월? 보통 빨리 이사가면 3개월에서 6개월 가장 오래 살았던 게 1년. 왜냐하면 그 전사님이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와서 횡패 부리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한 달 짧으면 정말 짧을 때는 한 달 이렇게 쫓아낸대요. 나가라고, 살지 말라고.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냈습니다. 정말 사모님도 대단하시죠. 많은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그 사모님에게도. 이제 그렇게 지내오다가 저희가 느끼기에도 정말 하나님이 존사님을 사랑하셨다는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그때 4년 전이었습니다. 4년 전 저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할 때 진주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마치고 이제 저도 그때 있었고 이제 박옥수 목사님도 계셨고 같이 원래는 진주에서 저희가 자고 다음 도시로 이동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합천으로 가게 됐어요. 합천은 굉장히 작은 이제 도시고 교회도 이제 작아요. 진주에서 차를 타고 약 한 40분 정도 이제 올라가니까 합천이 나왔습니다. 밤 거의 한 11시 반 정도 그쯤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형제 자매님들 한 10분 이렇게 모여서 이제 간증도 듣고 그러던데 어떤 자매님 한 분이 막 울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지난 20년 동안 계속 술을 마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 살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그 일이 있기 한 이틀 정도 전에 그 사모님께서 그 마트에 가가지고 소주 대병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병 하나가 소주병 몇 개죠? 5개죠? 예, 일부러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대병 하나가 소주병 5개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5개를 샀대요. 대병을 사가지고 남편한테 갖다 주려고 이거 먹고 죽으라고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으니까 이거 먹고 죽으라고 갖다 줬는데 한 두 병인가 먹고 그대로 뻗어버렸대요. 이제 그런 일이 있고 이제 박 목사님이랑 이제 그 저희가 몇몇 목사님들이 같이 그 합천교회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자매님의 지금 사모님이죠. 간증을 들으시고 그 형제 한번 부르라고 전화하라고 목사님 지금은 술 취해서 자고 있을 거예요.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럼 다음 날 아침에 그럼 데리고 오라고 새벽에 내가 만나겠다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왔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술을 먹고 술을 깨기 위해서 숙취주를 또 마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러 가야 되니까 술이 깨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주 대병, 반병을 마시고 술을 깬 상태로 이제 이빨을 닦고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술을 그렇게 마시니까 소주 보통병 두병 반을 마시고 술을 깬 상태로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이 들어본 그 교재 있잖아요. 저 간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심형제 자네 온전해 안 온전해? 저안 온전합니다. 이분은 정말 사고도 많이 치고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또술 마시고 교회 가서 행패도 많이 부리고 그러니까 그 자매님 사모님도 너무 부끄러워서 교회도 다니기 힘들 정도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런 존사님에게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거다. 이것은 심형제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 성경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 말씀에서 심형제 한번 읽어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성경에서 뭐라 그래? 온전하다고 합니다. 심형제는 온전해? 안 온전해? 안 온전합니다. 정말 저도 옆에 있었고 그 대화를 계속 들었습니다. 이 대화가 똑같은 대화가 거의 한 15분 정도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존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목사님도 나보고 온전하다고 하시고, 또 성경에서 하나님도 나한테 온전하다고 하시는데, 내가 뭔데 자꾸만 아니라고 하지? 여러분 이해 가시죠? 목사님이 나보다 훨씬 나은 분이고, 하나님은 물론 나보다 훨씬 뛰어난 분인데, 이분들이 나한테 온전하다고 하는데, 나는 안 온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교해봐도 나는 이분들에 비하면 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왜 나는 자꾸만 아니라고 하지? 이분들이 맞다면 맞는 거지 하면서 마지막에, 아, 맞습니다. 저 온전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교제가 마치게 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그때 심형제 같은 사람이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까지 해주셨고, 심형제, 자네 선교학교 들어와 그러셨어요. 저희는 옆에 있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희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20년 동안 술에 찌들어 살았던 사람에게 선교학교 들어와 그런데 선교학교 아무나 들어가는 곳입니까? 저 같은 아무나나 들어오긴 했지만 저도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그 이제 그 심형제님도 그때 본인도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웃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이제 제가 그때 목사님 표정을 봤는데 너무 진지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음 도시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심 전도사님이 집에 가서 뭘 했겠습니까? 소주 남은 걸다 마셨어요. 반병이, 대병에 반병이 남았으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걸 마시고 이제 그 아내 되는 그 자매님께 말을 갈아달라고 해서 한 사발 마시고 하루 종일 잤대요. 하루 종일 자고 다음날에 일어나가지고 죽한 그릇 먹고 또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짐을 싸서 이제 선교학교를 갔습니다. 존사님한테 물어보면 존사님 무슨 생각으로 서울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서울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그냥 서울에 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기서 소주 대병, 반병 남은 걸 먹고 서울에 올라가서 술안 마신 거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저희가 그 존사님의 그 인생을 다큐멘터리로 하나 찍은 게 있어요. 거기 이제 한 장면인데 두 분이 굉장히 어색하게 하트를 만드는 아주 못생긴 하트죠. 이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존사님이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에도 같이 가서 중간에 있는 게 딸입니다. 지금은 이제 전에는 딸이랑 떨어져 살고 살았었는데 지금 이제 같이 살면서 존사님이 복음의 일에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뭐 집회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또 미국이나 또 여러 군데 가서 칸타타를 할 때 옆에서 돕고 계시고 많은 복음의 일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존사님이 저희 분당교회로 오셨어요. 지금 저희가 같이 지낸 지 약 한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자, 존사님을 보면 되게 신기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한 번은 수원에 계시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박 목사님, 그 심호섭 존사 한번 수원에 보내줄 수 있냐고. 아, 왜요, 목사님? 아,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분이 계시는데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신대요. 근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안 한대요. 문 딱 잠궈놓고서 아무도 안 만나준대요. 교회에서 아무리 찾아가도 안 만나주고. 그럼 혹시나 그래도 마지막 이제 그 희망을 가지고 이제 심홍수 존사님을 이제 한번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얼마든지 데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존사님이 그 집에 가서 그 과정은 제가 다 듣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 남편분이랑 화기애애하게 2시간 반을 이야기하고 나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무한테도 문을 안 열어주던 사람인데 처음 만난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고 2시간 반 동안 이렇게 교제를 하고 나왔다는, 정말 저희 수원에 이제 전해지는 전설입니다. 이게 뭐가 굉장히 특별한 게 있어요. 정말 특별한 게 있어서 알코올 중독자들, 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은 심호수 존사님을 딱 만나면 마음을 열어요. 저한테 마음을 안 여는데 그분을 딱 만나면 마음을 활짝 열고 이야기를 해요. 존사님이 뭐 화술이 좋거나 뭐 이야기를 재밌게 하거나 그러는 분은 아니거든요. 완전 경상도 사나이 이제 그런 분인데 마음을 여니까 거기다가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래서 한 분씩 변하고 이제 술에서 벗어나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으면 너무 신기해요. 제가 이제 그분을 보면 여러분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이 있고 다른 하나는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장을 읽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지구의 처음 모습을 이제 창세기 1장은 그리고 있잖아요.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창세기 가장 성경의 가장 앞에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어떤 한 문장을 주고서 이제 그 문장에 대한 시험이 나올 때 항상 저희가 먼저 파악해야 될 게 첫 문장과 끝 문장이잖아요. 첫 문장은 그 한 문단을 다 소개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첫 문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이 마치 성경의 한 권을 대표하는 이제 그런 저는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처음 시작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정말 너무 낙심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빛이 있었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이 없었잖아요. 여섯째 날에 만드셨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첫째 날에 하나님 옆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너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빛이 있어서 좋긴 좋은데 빛이 밝혀지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땅은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하잖아요. 그리고 땅은 물로 다 덮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인 거예요. 야, 이런 땅에서 뭐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여기서 나보고 여기서 뭘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건 여전히 공허하고 혼돈하고 또 물로 다 덮여 있고. 둘째 날에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나누시고 나서 제가 있어요. 제가 보면 나눈 건 좋은데 어때요?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니고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나보고 여기서 어떻게 살란 말이야?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묵과 물을 나누시고 거기다 이제 식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니 식물만 있으면 뭐해? 동물도 없고 물고기도 없고 식물들이 어떻게 번식하며 어떻게 자라며 합니까? 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래서 정말 살 수 있겠나?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그냥 어려움을 보면은 계속 1절에도 이제 첫째 날에도 어려움이 있고 둘째 날에도 어려움이 있고 셋째 날에도 어려움이 있고 넷째 날에도 다섯째 날에도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도 옆에 하이에나도 있고 사자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짐승들이랑 같이 살아요? 곰도 있고 그런데 이러다가는 금방 죽겠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읽으면서 이런 걱정 하십니까? 아무도 안 하시죠? 저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걱정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그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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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만들어 가시니까. 제가 심원수 전사님을 봤어요. 보는데 그 전사님의 부족함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시작은 혼돈하고 공허한 그걸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는 그 말씀으로 창세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그걸 시작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그게 첫째 날이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이 오고 셋째 날이 오고 넷째 날이 오고 여섯째 날이 오고 일곱째 날이 와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면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참 저희의 눈은 참 이상합니다. 저는 이게 심호수 존사님을 보면서 마음에 감사할 때가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일하시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제가 4년 전에도 그분을 봤고 3년 전에도 봤고 2년 전에도 뵙고 1년 전에도 뵙고 지금도 보고 있어요. 4년 전에는 진짜 세상에 몹쓸 사람, 술주정뱅이였어요. 3년 전에는 선교학생이었고 2년 전에는 이제 전도사님으로 계셨고 1년 전에는 집회 강사로 또 칸타타를 돕는 복음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고 지금은 더 많이 변해서 이제 가족이 같이 복음을 섬기는 이제 딸도 저희 교회 같이 와서 같이 크리스마스 연극도 하고 수양회 때 연극도 하고 같이 일하거든요. 가족이 같이 복음을 섬기는.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그 가족에게 존사님의 삶에 일하시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예, 하나하나 꼬집어보면 부족한 부분은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시면 그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셨지만 땅은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럼 그게 문제가 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바꿔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잖아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어요. 여기는 내가 열매가 있다고 해도 이걸 거둘 수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땅이에요 하면서 하나님에게 불평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저희 마음을 되게 바꾸고 싶어 해요. 제가 이제 박옥수 목사님과 교제하고서 가장 좋았던 교제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한테 이제 알겠지?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가서 낮잠 자고 TV 보고 맛있는 거 먹어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목사였는데 그때 낮잠 자고 TV 보고 맛있는 거 먹어. 너무 좋죠. 여러분, 그렇게 교제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야 돼요. 낮잠 자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렇게 푹 쉬어. 그래서 이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 거야. 그러면 그 마음을 따라서 온 마음으로 일을 하면 돼. 그럼 하나님 마음 안 주시면요? 그러면 계속 낮잠 자고 먹고 놀고 그러면 되겠네. 이제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너무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잘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낮잠 잘 시간도 없고 이게 그런 뜻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들을 때 너무 달콤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안 지을 수 있습니까? 또 죄를 막 지으려고 한다고도 막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목사님께 한 작년인가 좀 마음이 어려워서 이제 교제를 신청했어요. 무슨 교제냐? 목사님, 저 요즘에 성경을 잘 안 봐요. 이제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십니까? 왜 성경 안 보세요? 성경 보셔야지.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저 요즘 성경이 잘 안 봐져요.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잘 안 잡히고 그래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나도 기도가 잘 안 돼서 안 됐던 적이 있으셨대요. 기도가 잘 안 됐대요. 그래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기도가 잘 안 돼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가 잘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기도할 일을 많이 주셨다 그러면서 요즘 기도가 잘 된다고. 너도 기도해, 성경 봐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저희가 신앙을 잘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신앙을 잘하려고 한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안 지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노력하면 신앙을 잘할 수 있고 내가 성경을 보려고 노력을 하면 성경을 잘 볼 수 있고 내가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고 이런 마음들이잖아요.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정확히 이렇게 알아보면 내가 이걸 하려고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믿는 마음인 거죠.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합니다. 내가 나는 술을 끊어야지. 저희 교회에 어떤 청년 형제가 이제 와서 살고 있어요. 그 형제는 이제 술을 마셔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뺀질뺀질해요. 완전 능구렁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전 아직 술을 못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제 교제를 해줬어요. 교제를 해주고 나니까 저한테 도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만약에 다시 또 술을 마시고 싶어지거나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교제를 해줄 때는 하나님이 너 이제 술 끊었어. 이제 믿음을 이제 이야기해 줬어요. 너 이제 온전해. 술 다 끊은 거야. 하나님이 끊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나서 술을 마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술 안 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아니 술 안 마시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아니면 술을 계속 마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저한테 이제 그 형제도 왜 저한테 그 질문을 했냐 하면 자기가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랑 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했는데 하나같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넌 이제 온전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근데 자기는 그래 온전한데 또 가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온전해 하고 계속 마셔야 됩니까? 나 온전해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나 온전해. 자기 마음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저는 좀 사람이 좀 특이해요. 마시라 그랬어요. 야, 가서 술 마셔. 왜냐하면 마시지 마라 그랬다고 안 마실 사람이 아니거든요. 마시지 마라 그러면 몰래 마시고 그냥 마시라 그러면 대놓고 마시고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마셔.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아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면 술이 끊어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우리는 변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좋은 목회를 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가진 거죠. 제가 저희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형제 자매님들을 이끌어주려고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면 잘 이끌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저를 믿은 거죠.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정확히 얘기해서 내가 할 수 없어요. 제가 한번 목사님과 이런 교제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제가 참 지금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또 내 마음이 높아지거나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께서 네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너를 깨우쳐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나도 내 마음을 낮출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낮춰 주셔야 돼. 그러면 내가 낮아질 수 있어. 하지만 네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너를 깨우쳐 주실 거야. 널 낮춰 주실 거야.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죠? 이런 마음이 안 낮아지겠습니까? 안 낮아지겠습니까? 낮아지죠. 생각이 많이 되죠. 아, 정말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래도 운동을 잘하진 않지만 못하지 않는다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기와는 다르게 근데 넘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저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저를 이끌어가시면 저희는 정말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내가 좋은 신앙을 하려고 하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내 마음을 안 높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을 안 높이려고 내가 겸손하려고 내가 겸비하려고 이렇게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지키면 지킬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키려고 한다고 절대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깨우쳐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렇다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안 지울 수 있어야죠. 내가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해서 지킬 수 있다면 지구상에 몇몇 사람들 적어도 정말 착하고 선한 몇몇 사람들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야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고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게 저희들의 마음인데 그걸 모르고 저희들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제가 말씀드렸던 교제를 듣고 사실 되게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어려울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교제가 자네는 마음이 높아. 자네는 마음이 높아서 말씀이 자네 마음에 들어가지 않아. 제가 어떻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낮춰야지. 더 겸비하게.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낮추죠? 쓰레기도 줍고 줄 잘 맞추고 또 이제 청소 더 열심히 하고 전도 더 열심히 하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교제도 열심히 받고 그러면 마음이 낮춰지죠. 그리고 나보다 이제 더 부족한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배우고 존댓말 쓰고 이제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섬기고 존경하고 제가 그런 걸 다 했어요. 정말 마음이 너무 낮아지고 싶어서 나도 말씀이 내 마음에 좀 들어와가지고 좀 믿음으로 살고 싶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 일하신 건 너무 보고 싶어요. 싶었어요. 옆에서는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하고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뻐합니다. 대전도 집회를 같이 하지만 저는 그냥 그런 간증을 계속 듣고만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제게 자네 마음이 높아. 그래 난 마음이 높아. 맞아 나는 교만해. 나는 묻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나는 그래. 그래서 내가 더 물으려고 하고 더 배우려고 하고 더 마음을 낮추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듣는 이야기는 자네는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만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반항심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걸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알려주면서 더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던가. 이제 마음에 자꾸만 마음이 삐뚤어지더라고요. 저는 내 마음 낮춰보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정말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고 무릎도 많이 꿇었던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도 살아보고 진짜 등에 땀이 가득 차도록 막 걸어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전단지도 뿌리고 그렇게 거의 한 1년 넘게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마음이 하나도 안 낮아지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제가 그때 교제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나도 내 마음을 낮출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면 내가 내 마음을 낮추게 돼.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면 내가 내 마음을 낮추게 돼.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아, 나는 내 마음을 낮출 수 없는 거였구나. 지금까지 내 마음을 낮추려고 노력했던 그 노력이 다 쓸모없는 노력인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힘들고 더 괴롭고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제가 어디 한 지방에 갔을 때 어떤 장로교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나서 제게 이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율법을 지키려고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공부했는데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더 믿음을 가지려고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면 할수록 더 혼돈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십시오. 너무 많이 믿으면 힘듭니다. 지금 아는 만큼만 요만큼만 믿으십시오.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교회에다가. 왜냐하면 본인이 믿어보려고 하고 마음을 낮춰보려고 하고 죄를 안 짓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너무 마음이 괴로워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교회에 계시는 분들에게 교인분들에게 여러분 그냥 교회 지금 나오는 만큼만 나오고 헌금하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정도만 하십시오. 더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20년 동안 술에 빠져서 지내던 사람도 한순간에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할 수 있는 게 이게 말씀의 능력인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적당히 믿으십시오라고 밖에 할 수 없었다고 그 목사님께서 나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면서 막 저에게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 저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심호수 전사님을 제가 볼 때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그 전도사님의 부족함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보십니까? 여러분 본인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창세기 1장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정말 완벽하고 놀라운 곳을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걸 보지만 나를 보는 사람은 여전히 불평하고 어려워할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첫째 날만 돼도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구나. 하나님 이곳에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곳에 일을 하시네. 아, 그러면 아무 문제 없겠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아가씨랑 이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 아가씨는 나이가 한 20대 중반? 좀 넘은 그런 아가씨인데, 귀신에 잡힌 이제 그런 아가씨였어요. 그 마치 초등학생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교제를 하고 이제 첫날을 마쳤습니다. 둘째 날이 됐어요. 둘째 날 오전인데 그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딸이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아니, 왜요? 새벽에 복음반을 이제 들으러 왔는데 갑자기 몸이 막 꼬이기 시작하더래요. 딸아이 몸이. 막 꼬이면서 막 쓰러지고 막 힘들어하고 그래서 지금은 병원에 지금 링거 주사를 맞고 있다고 제가 목사님께 이제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제 그 저희 찾아왔던 그 아가씨 있잖아요. 지금 병원에 있답니다. 왜? 새벽에 말씀을 들어왔는데 몸이 꼬이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있답니다. 목사님 제게 질문을 안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 하고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냥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제가 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말씀은 아니지만 전부는 아니지만 몇몇 이야기들을 이제 그 아가씨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제가 봤어요. 아, 예, 목사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아,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그 이제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이제 생각을 했죠. 지금 말씀을 들으러 수양에 와서 복음반에 들어갔는데 몸이 막 꼬이고 몸이 너무 안 좋은 이 상태가 지금인데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말씀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어두움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어떤 어두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생각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 말씀이 들어가는데 왜 지금 이렇게 링거 맞고 있고 어려워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 어떤 큰 공허함이 있고 혼돈함이 있고 큰 산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그건 이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면 거기에 뭐 땅이 없어도 또 뭐 야채나 채소를 심을 나무를 심을 그런 뭍이 없어도, 물고기가 살 물이 없고 새들이 날아다닐 그런 공간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임하기 시작했다면.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 제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것은 저희들 마음속에 복음이 임하는 그 빛이잖아요. 내 마음에 복음이 임했다. 그럼 이제 창세기 1장이 시작된 건데, 그러면 내 마음에 이런 지금 내 마음에 있는 이런 문제, 이런 어둠, 이게 문제가 되나?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므손 전사님 삶 속에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4년 전부터 지금 보면은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많은 잘못하는 것도 있고 실수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4년이 지난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면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전사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와도 마음에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 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 전사님 그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사모님이 제게, 목사님 제 딸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모님 아무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가족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모님, 전우사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통해서 모든 걸 다 만드실 겁니다. 모든 걸 다 창조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창조라는 건 어떤 게 그 재료가 있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만드는 걸 창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를 하십니다. 가늠 중에 잡힌 여자는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의 기쁨이라는 걸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 위에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기쁨과 소망과 빛과 정말 행복이라는 것을 창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 우리 마음에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마음들을 뭐 우리 마음에 창조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을 이렇게 봅니다. 제가 시험에 들어서 사역을 못하겠다고 한 게 약 5년 전인데, 그리고 이제 한국에 이제 나왔거든요. 지난 5년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생각에 빠져서 내가 어떤 일들로 내가 어려워해 본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내가 시험에 빠져서 내가 어려워하고 어두워진 적이 있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만, 전에는 나는 작은 문제에도 작은 어려움에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아무 문제 아니네요 하면서 제가 하나님 제 주위에 일하는 걸 참 많이 봅니다. 제가 아까도 간증 드렸지만 저희 교회 10년 동안 아이를 못 가진 그 이제 형제님, 이제 내년, 이제 올해죠? 올해 3월 달에 이제 출산 예정이에요. 제 달력에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 형제님이 주일학교 반사부장이에요. 애가 10년 동안 없는데 주일학교 반사부장을 몇 년 동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형제님 간증을 하면서 막 이제 임신한 걸 이제 정확하게 알고 나서 간증을 하러 이제 간증 그 찬송 지휘대 올라왔는데 우느라고 간증을 못해요. 막 이제 등치는 정말 키는 한 180 넘는 등치가 산만한 형제님인데 막 울어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저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생기겠지 하다가 안 생기니까 나는 저주받았구나, 난 아이가 안 생기는구나. 근데 이제 아이가 생기니까 저는 이제 좀 약간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걔가 교회에 왔다. 딴 애가 걔를 건드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난리 나죠. 그 형제님,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걔는 특별 이제 보호 대상이에요. 저희 교회에.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여러분, 저희 주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건 아닌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안 보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습, 내가 잘하는 건 내가 못하는 것,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할 것이고 내가 신앙을 잘하려고 할 것이고 내가 성경을 보려고 할 것이고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 점점 지치고 힘들어지겠죠. 아, 성경 보려고 해도 안 되네. 기도하려고 해도 안 되네. 복음 전하려고 해도 안 되네. 죄 안 지으려고 해도 안 되네. 신앙 잘하는 건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여러분, 왜 신앙이 어려워야 됩니까? 신앙은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가운데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과목이 자랄 땅이 없고 내 옆에는 사자가 있고 하이에나가 있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일을 하기 시작하셨구나. 그러면 이거 아무 문제 안 되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는 그런 분이라면 그럼 그때부터 그 다음 날이 그 다음 날이 그 다음 날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빛이 있고 그 다음날 궁창 아래 또 궁창 위에 물이 나눠지고 그 다음날이 되면 뭇이 드러나 거기에 꽃이 피고 또 식물이 자라고 과목이 자라고 그 다음날에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이걸 다 만들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은 그냥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번 수양회 동안 정말 마음을 열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면 그 열린 마음에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갑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저희들 가운데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우리를 바라볼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거나 내가 노력해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선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걸 알게 돼서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만들어주실 걸 저희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